레위기 21번 메시지. 속건 제물.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들을 위한 그리스도. 첫 번째.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속건 제물에 관하여 살펴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섯 가지 기본 제물들 중에 마지막인 속건 제물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며 이해하기 쉬운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속건 제물은 극히 중요하며 합당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의 생명 수업에서 우리는 5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주의 깊고 신중하게 읽어야 합니다. 죄에 관해 말할 때 죄와 죄들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 안에 사탄의 본성으로 거하는 문제이며 죄들은 외적인 죄의 행위들의 문제입니다. 속죄제물은 죄를 처리하며 속건제물은 죄들과 범죄들과 허물들을 처리하며 여기에는 거짓말과 실수와 모든 그릇된 행위들이 포함됩니다. 허물은 범죄이며 범죄는 여러 가지 종류의 죄들입니다. 속건제물의 의미. 우리는 먼저 속건제물의 의미를 보아야 합니다.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의 차이점.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속죄제물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 안의 죄를 해결하는 우리의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속건제물은 우리의 행위 가운데 있는 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은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그분은 이것을 어떻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그분은 그분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심으로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죄의 육신의 모양이라는 구절은 죄와 육신을 결합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육신은 죄의 육신입니다.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죄와 육신은 사단과 세상과 세상의 임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죄의 육신인 반면 그리스도는 단지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분 안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즉, 그분은 그분의 사람의 본성 안에서 죄를 갖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보기에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타락한 인류의 육신은 죄의 육신입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타락한 인류의 육신은 죄와 하나입니다. 육신이 있는 곳에 죄가 있습니다. 육신이라는 용어는 타락한 사람을 의미하고 타락한 모든 사람은 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든 미워하든 우리는 죄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은 타락한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육신이 되었고 육신은 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육신과 죄는 하나입니다. 그 둘은 동일합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우리는 육신이며 육신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심으로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계셨을 때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그분은 죄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육신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죄가 정죄받았습니다. 이는 죄와 육신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심판하셨고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 계셨던 예수님을 심판하심으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심판하셨을 때 그분은 육신과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육신 안에 사탄을 멸하셨으며 사탄과 접목되어 있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의 임금과 권세를 잡기 위한 다툼을 정죄하셨습니다. 한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다섯 가지, 즉 죄와 육신과 사단과 세상과 권력 다툼이 처리되었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하나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은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셨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분을 십자가 위에서 죄로 삼으셨습니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계셨을 때 놋뱀이 형태상으로 뱀이었듯이 그분은 모양이 있어서 죄 있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죄가 되시기도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죄가 되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죄가 심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계시는 동안 그분을 우리 대신 죄로 삼으셨기 때문에 정죄받았습니다. 속죄제물이 내적으로 우리 본성 안에 거하는 죄를 처리하는 반면에 속건제물은 외적으로 우리 행위 안에 있는 죄들을 처리합니다. 미국 표준역의 각주가 가르치는 바와 같이 이사야 53장 10절은 속건제물을 속죄제물과 함께 둡니다. 레위기 5장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속건제물은 결국 속죄제물이 됨. 속건제물은 결국에는 속죄제물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구속이 그 두 방면, 즉 우리의 내적인 본성 안의 죄와 우리의 외적인 행위 안의 죄들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상징합니다. 죄의 이 두 방면들은 죄의 총체를 이룹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이 총체를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는 단수이나 그것은 우리 본성 안의 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죄와 외적인 죄들 둘 다로 이루어지는 죄의 총체를 뜻합니다. 속건제물은 양이나 염소 떼 중에 암컷,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임. 레위기 5장 5절부터 7절까지와 11절은 속건제물은 양이나 염소 떼 중에 암컷,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외적인 죄들을 위한 것이며 약간의 고운 가루만으로도 충분한 속건제물은 수수나 적어도 어린 양이어야 하는 속죄제물보다 가벼운 것임을 상징합니다. 하나는 속죄제물을 위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번제를 위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이 속건제물을 형상함. 레위기 5장 7절은 만일 어린 양이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는 속죄제물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번제를 위한 것으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이 속건제물을 형상함을 봅니다. 이것은 허물이 내적인 죄에서 나왔으며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데서 나왔음을 의미합니다. 내적인 죄는 속죄제물을 필요로 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 것은 번제를 필요로 합니다. 이 둘은 우리의 죄들을 해결하는 속건제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예표입니다. 5장 7절에서 우리는 허물의 근원을 볼 수 있으며 또한 허물의 동기를 볼 수 있습니다. 허물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허물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모든 허물의 근원은 우리의 육신 안에 있는 죄입니다. 허물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 동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허물에 있어서 동기가 있는 근원을 갖습니다. 우리는 내적인 죄가 마치 한 남자, 곧 남편과 같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 것은 한 여자, 곧 아내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결혼으로 한 아이가 나며 이 아이의 이름은 허물입니다. 우리는 또한 죄가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것과 허물들임을 설명하기 위해 과일나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일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합당한 환경과 조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어떤 과일나무가 그러한 환경과 조건 하에서 자랄 때 열매가 열립니다. 이 예화에서 내적인 죄는 과일나무이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 것은 나무를 자라게 하는 환경과 조건이 되며 허물과 범죄는 열매입니다. 왜 우리는 실수를 범하고 잘못을 행합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행하고 심지어 부지중히 행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육신 안에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며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을 위하여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면 우리는 신실하고 충실하며 주의 깊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체험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느슨해지며 다른 이들을 원망하고 시비하며 판단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에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우리에게 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할 때 우리는 원망하지 않으며 시비하지 않으며 한담하지 않으며 논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이들에 대해 말하는 데 있어 부주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에 매우 주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을 범하거나 범죄하는 동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절대적이 되어야 하나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상당한 정도로 하나님을 위할지 모르나 절대적으로 그분을 위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타락한 상태 안에 있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타락했으며 타락한 사람은 육신이며 이 육신은 죄입니다. 이 죄는 자녀들, 열매인 허물들을 산출합니다. 5장 7절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속죄제물과 속건제물 둘 다가 필요합니다. 속죄제물은 근원을 다루며 속건제물은 이 근원에서 나온 자녀들 혹은 열매를 다룹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근원, 즉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이 근원에서 나온 열매, 즉 밖의 허물들에 대해 염려하심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죄제물과 속건제물 둘 다가 필요합니다. 이 두 제물들은 사실상 한 가지, 곧 죄를 처리합니다. 죄는 속에 거하는 죄와 바깥의 죄들을 포함합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그것은 그 총체인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것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님은 그 총체인 죄를 처리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속죄제물이셨으며 또한 속건제물이셨습니다. 레위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떤 특별한 범죄를 언급합니다. 1절은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맹세시키는 소리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문자적으로 맹세의 소리입니다. 허물이 그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죄나 범죄의 책임을 짐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 맹세시키는 소리를 들은 자가 그가 아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그가 그 허물을 져야 함을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의미하며 오늘날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기에 대수롭지 않은 이 문제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즉,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그분을 위하여 산다면, 특별히 교회 생활 안에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간증하는 데 신실하며 정직하고 성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간증할 것입니다. 이런 일에 실패한다는 말은 정직하지 않고 신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신실하시고 정직하신 우리의 하나님과 닮지 않은 것입니다. 레위기 5장 2절은 이어서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디 중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만일 어떤 사람이 시체를 만지기만 했더라도 그가 부정해짐을 보는데 이는 그가 죽은 것의 부정함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예표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는 많은 사망이 있으며 이 사망은 널리 퍼져 있습니다. 더욱이 여러 종류의 사망이 있는데 이것은 부정한 들짐승과 가축들과 곤충들의 시체로 상징됩니다. 부지중이라는 말은 우리가 영적인 사망에 부정한 것을 만지고도 만졌다는 인식이 없을 수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주님에 의해 빛비춤 받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영적인 사망의 부정함을 만져왔으며 그것에 의해 더럽혀져 왔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 5장 3절은 계속해서 혹시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사람의 부정은 천연적인 사람, 천연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천연적인 사람에게는 부정이 있습니다. 천연적인 사람과 천연적인 생명에서 흘러나온 모든 것은 부정합니다. 우리가 몸의 지체들로서 서로 접촉함에 있어서도 부정함, 즉 영적인 사망의 부정함과 천연적인 존재의 부정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교통을 나눌 때 이 두 가지 종류의 부정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형제가 당신에게 사랑스러운 말을 하거나 혹은 높이 평가하고 존경하는 말을 할지 모르나 그의 말은 전적으로 천연적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 말을 취한다면 더러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사람의 부정함, 천연적인 존재의 부정함을 접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내가 네 형제님과 교통하고 있을 때 그는 나에게 공손함이 문둥병의 일종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손한 것은 친절한 것과 다릅니다. 합당한 사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항상 친절해야 합니다. 공손한 것은 사실상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손함이 가장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 형제가 다른 형제에게 공손히 대하는 척하면서 그에 관해 다른 이들과 한담을 하면서 그를 비판한다 합시다. 이것은 문둥병이며 천연적인 것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레위기 5장의 말씀은 개개인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인 회중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표론에서 볼 때 이 말씀은 교회에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사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망은 종종 성도들 간에 퍼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적인 사망의 부정함을 만졌는지를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담과 비판이 퍼지는 것은 영적 사망이 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매일 사망을 접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막역한 관계들을 가질 수 있으며 영 안에서가 아니라 천연적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 천연적이며 육적이며 부정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부분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빛비춤을 받는다면 우리에게 속건제물이 필요함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고 그분을 번제물로 취하면 취할수록 우리는 속건제물이시며 속죄제물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근원인 내주하는 죄를 철회하는 속죄제물과 이 근원에서 나온 자녀들인 허물들을 철회하기 위한 속건제물이 필요합니다. 속건제물의 피. 약간의 피는 단의 벽에 뿌려짐. 속건제물의 피 중 얼마는 단의 벽에 뿌려졌습니다. 이것은 죄인들 위해 뿌려진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남은 피는 단 밑에 흘림, 유출시킴. 남은 피는 단 밑에 흘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죄의 사함을 주는 근거인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속건제물을 위한 속죄제물인 고운 가루 위에는 기름이나 유향을 놓지 못함. 레위기 5장 11절은 속죄제물로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가져오는 사람은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성령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향기가 죄와 관련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